다윗이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왕국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점령하고 평화롭게 나라의 발전을 이루어 가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었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한 나라가 단독으로 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능력으로는 다윗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지원을 요청하고 그 아람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항상 다윗의 왕국의 옆구리에 있는 가시처럼 늘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암몬과 이 아람의 관계를 끊어 놓아서 다시는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까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숙제였을 터인데 오늘은 그 숙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문을 보내게 된 것은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의 신세를 많이 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은 생각으로 조문사절들을 보내게 됩니다. 나하스에게 다윗이 어떤 신세를 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뭔가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방으로 광야로 방황하면서 피난 생활을 할때 여러 이방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언거하면서 신세를 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모압 사람에게 자기 부모를 맡긴 적도 있습니다. 부모와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압의 왕에게 부탁해서 모압 땅에서 그 사울의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안전지대에서 가족들이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압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방인 권력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 나하스의 도움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러던 차에 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조문사절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사절들을 맞이하는 암몬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 일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이 세력을 확장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진압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남쪽에 있었던 에돔도 서쪽에 있었던 블레셋도 이 북쪽에 있었던 아람의 세력들도 다 다윗의 세력 앞에 복종하게 되고 다윗의 세력이 크게 이 세력을 확장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조문사절단들이 이 성내에 들어와서 나라는 여러 사정을 두루 탐지하고 나중에 우리를 정복하려 하는 술책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조문사절로 온 사람들을 매우 모욕해서 돌려보냅니다. 수임의 절반을 깎고 옷을 아랫도리가 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게 되는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사신들을 모독하는 것은 거의 선전포고에 가까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유다 왕국은 이것을 매우 불쾌하게 모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몬 왕국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겠다. 틀림없이 전쟁을 걸어오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의 힘으로는 다윗의 세력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북쪽에 있는 아람의 여러 나라에 도움을 청해서 그 군대들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요압과 아비사가 이끄는 군대가 아람과 이 모압의 군대를 다 격파하고 승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진정어린 호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가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신하들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친서 같은 것을 들고, 앞으로 내가 과거에 많은 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우호적으로 지내자, 뭐 그런 내용의 인사말을 전하고 그리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좋은 시각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말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혜택을 서로 나눌 수 있을 터인데, 의심하고 바라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돼서 끝내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그 전쟁 통해서 아람이 크게 패배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의심스러운 감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그런 태도는 우리가 빨리 고치는 것이 서로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냈던 방법이 요압과 아비새 두 형제의 전과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하는데, 요압은 이스라엘 중에 선별한 사람을 데리고 이 아람 사람을 상대했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는 암몬 사람을 상대해 전쟁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쟁에 나가자 말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투 단번 없이 싱겁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피 흘리지 않고 싱겁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요압과 아비새가 가졌던 전쟁에 임했던 그들의 자세 때문입니다. 두 형제가 대표적으로 군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이두 형제가 나가서 한 사람은 암몬을 한 사람은 아람을 상대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불리하면 네가 와서 돕고 네가 불리하면 내가 가서 돕자, 그렇게 약속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자, 우리 백성들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해서 용기를 내자. 그 순전한 마음이죠. 서로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전투 과정에 자기를 지키기도 힘들 터인데,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라와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라도 이겨내자라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는다는 믿음으로 임하고, 무엇보다 강한 것은 그들의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기를 원하고, 또 자기들의 안전보다는 백성과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백성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는 이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런 연합된 형제의 연합된 마음과 서로를 위한 헌신의 생각과 백성들을 생각하는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은 의지하는 믿음과 이런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피 흘림 없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이 내게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적군들이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렇게 되자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 다윗의 왕국을 공격하는 북쪽 지방의 대군이 쳐들어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다데셀 또 소박 이런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강 건너 쪽이란 유프라테 강을 건너가서 더 동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와 쿠웨이트와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인데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나중에는 바벨론이 되는 나라들이고 세력들이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람의 일부 세력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매우 발전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고대로부터 아주 강한 군사력을 유지했던 그런 지역들이었고 문명이 발전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는 비교될 수 없는 강한 군대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 군대마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은 하다드의 세력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승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자기들과 동맹국처럼 또는 후원국처럼 돼서 아람 사람이 돕기 때문이었는데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게 되어서 이제는 힘이 빠져버린 암몬이 이스라엘 다윗의 왕국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뿌리가 뽑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차례 전쟁의 승리가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루었던 그 전쟁 후에 여러 가지 정책이 다른 나라의 정책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지키게 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을 모독하고 성을 불사르고 그런 아주 극단적인 말살 정책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린 그런 정책을 취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포로를 잡아오는 일도 없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없고 민가를 불태우지도 않고 죄 없는 사람들 살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일에 최선의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없어지거나 또는 그 도시 전체가 불타서 사라지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섬기는 그런 공존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다윗의 정책이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상대를 불필요하게 억압하거나 멸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남용하거나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박해하기 시작하면 끝내는 그 원성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부메랑처럼 내가 나를 해치는 칼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